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얼마 전 조선일보에 몇 분의 재벌 회장들의 이야기가 실렸었습니다. 기자는 두 재벌의 운명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들의 죽음이 별로 부럽지 않다고 그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한 분의 예를 소개해 주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운명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녹음기를 들이대고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잘 아시겠죠? 그러나 곧이어 다음과 같이 또 글을 읽습니다. 재벌 회장들의 죽음이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K 회장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K 회장은 매일 한 명씩 자신과 친한 지인들을 병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에 의하면 그들의 얘기는 사업 얘기가 아니었고 옛날 있었던 일, 맛있는 음식, 여행 갔었던 일,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아들을 부르더니 3천만 원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병실에 계시면서 무슨 돈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아버님이 계속 다구치니 찾아왔습니다. K 회장은 기력이 닿는 날마다 평소에 머리 손질을 했던 미용실, 단골 식당 등을 찾아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K 회장이 세상을 뜬 후 빈소에서 눈물을 많이 보인 이들은 바로 미용사, 식당 종업원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은 죽음 앞에 의연하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태 본 모습 중에 가장 존경스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그룹의 규모야 다르지만 두 분 다 재벌 회장으로 오랫동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분들인데 마지막 가는 길은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씁쓸하기도 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회장 이야기로 인해서는 씁쓸해졌고 우리 두 번째 회장의 이야기로 인해서는 따뜻해졌다는 기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재벌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씁쓸해하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재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 다른 재벌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의 재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으로 K 회장을 부러워할 줄로 압니다. 재벌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처럼 멋지게 삶을 마감하는 것 너무도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돈의 재벌을 많이 두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우님들 중에 몇 분이 재벌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른 재벌이 되길 원하십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재벌.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재벌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재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죄, 그릭 말로는 하말티아인데 죄라는 뜻의 언어 중 의미 중 하나가 missing the target, 관역을 미스하는 게 죄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남들과 싸우지 않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깊은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이미 목적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원하지 않으시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재벌이 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어느덧 이루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벌이 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기쁨의 재벌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의 재벌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의 재벌이 됩니다. 돈의 재벌이 된다는 것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을 쫓아가도 돈이 피해가면 절대로 재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이미 우리 앞에 널려져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셋째 아이를 낳은 딸과 대화를 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도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시간을 몽땅 빼앗고 있다고요. 코비 박사가 말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을 잊어버리렴. 다만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와의 시간을 즐기도록 해라. 네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거라. 코비 박사는 정말로 모든 현대인들의 약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따님은 아마도 어느 전문 직종에 종사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코비 박사는 따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의 시간을 즐기도록 하여라. 다시 얘기하면은 아이와의 시간을 기쁨으로 즐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시간을 기도하며 즐기라고 충고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벽에 걸린 시계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매 순간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현대인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삶이 의로운 삶으로 여기는 문화가 현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것을 잊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시간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고비 박사가 한국인들에게 뭔가 배운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는 시간에 대한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Korean time.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가끔 미국 교회 장례식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면 꼭 참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또 참석을 합니다. 대개 10시가 예배 시작인데 9시 45분이 되면 거의 모든 조객들이 도착합니다. 조용히 앉아 15분간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치를 먹어야 하고 하나는 Korean time. 그런데 제 생각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미국 교회 장례식에 참석할 때는 저는 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시간의 노예들이네. 코비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당신들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흔들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아리조나 원주민 비전 출입을 다녀왔는데 아리조나에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배운 곳이 있습니다. 인디안 타임. 안성 교사님은 원주민을 만나러 갈 때는 시계를 안 차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인디안 타임이 코리안 타임보다 한 수 더 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원주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시작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서 시작을 하는데 원래 사회자 대신에 다른 사회자가 사회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원래 사회자가 도착하니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뿐더러 원래 사회자는 떳떳이 임시 사회자를 이어서 사회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벽에 걸린 시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면의 시계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심적 치유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벽에 걸린 시계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집에도 방마다 시계가 있습니다. 침실에는 자명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시계가 저를 독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에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컴퓨터, 마이크로웨이브, 커피 메이커, 케이블 박스. 집뿐입니까? 교회도 와보세요. 방마다 시계가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으니 말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기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다가도 시간을 봅니다. 기도하다가도 시간을 보고 감사하다가도 시간을 보고 그러니 서양인으로서 코비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내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거라. 아리조나로 향한 비행기에서 오래전에 구입했던 책 하나를 펴들고 읽었습니다. 한 원주민이 원주민의 삶에 대해 쓴 책입니다. 그중 한 챕터에는 화를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만들 때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밸런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 때 시기나 미움, 분노가 있으면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의 혼이 활로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행기에서 읽고 안 선교사님을 만났던 터이라 금방 인디안 타임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치유의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 보기에는 코비 박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내적인 밸런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을 때 우리는 내적인 밸런스를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길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 시간에 문을 열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다시 오겠습니까? 직장을 다시는 분들 당연히 제 시간에 출근해야죠. 동료들이나 상관에게 잘 보이려면? 어느덧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밸런스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우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하루를 통해서 만들어진 삶의 작품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가 만든 삶의 작품은 전혀 밸런스가 깨진 엉망인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의 작품이 전시된다면 우리 모두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시간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일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삶의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벽이 가로막힙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벽을 부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경우 우리가 부술 수 없는 벽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벽이 무너지거나 새로운 길이 언젠가 열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멋진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길은 훤히 열려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쫓기는 삶 속에서도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때로 시간을 내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우리들 삶에는 어느덧 밸런스가 생깁니다.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재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작품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재벌이 될 때 우리는 관역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화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타겟에 명중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원주민들의 잠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은 화살과 같다. 한번 쏘아지면 관역을 맞추고야 만다. 생각을 잘 다스려라. 언젠가 내 자신이 쏜 화살의 희생이 되지 않으려면.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잘 다스리는 최고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케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시간의 가장 귀한 목적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할 때 어느덧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관역에 명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혔을 때에는 벽을 부수기보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재벌이 먼저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